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시아의 레이먼 챈들러의 매력을 알리는데 무시 못할 공을 세운 작가일 겁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문체를 만든 것이 레이먼 챈들러라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챈들러를 탐독했다는 그는 한국의 한 매체와 함께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저에게는 레이먼드 챈들러나 도스토옙스키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 글쓰기의 이상은 챈들러와 도스토옙스키를 한 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들 중에는 이런 하루키를 챈들러 전도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아무 생각 없이 챈들러의 작품을 펼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는 하루키는 정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글의 출처를 찾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고 하네요. 그것은 챈들러가 직접 밝힌 소설 쓰는 비결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챈들러와 함께하는 편지 글에서 하루키가 말하는 바로 그 대목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든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작법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가, 그 작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은 글, 그에 대한 하루키의 에세이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 쓰는 비결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 대부분 잊어버렸다. 꽤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출처가 어디였는지 도통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일은 흔하다. 좋았다는 기억은 있는데 어떻게 좋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 중에서 읽어보았는데요. 하루키가 말했듯이 좋았다는 기억은 분명히 있는데 그 어떻게 좋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살면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그게 뭐였는지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안 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좋은 기억들이 아직도 그 남아있고 뭐 그런 기억들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그런 기억이 디테일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혹시나 당황하신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네. 당황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인간의 능력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영미문학관에서도 우리가 읽은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네. 제목만 딱 들었을 때 맞아 우리 그거 읽었는데 진짜 좋았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냥 이런 어렴풋한 네. 임프레션이 남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좋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하루키는 아마 그 지점에서 챈들러에게 받은 영감에다가 자신의 개성을 부여해서 처음의 것과 뭐 비슷하면서도 다른 자기만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 챈들러의 편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감상 들어가기 전에 책 선물 소개합니다. 도서출판 북스피어에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레이먼드 챈들러의 편지 모음집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완역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하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Chris Rea의 On the Beach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Raymond Chandler의 서간집 Selected Letters of Raymond Chandler, 난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그 두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 챈들러의 첫 편지는 생전에 그가 친하게 지냈던 한 평론가에게 보낸 것인데요. 당시 미국에서 탐정소설이라는 장르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읽어보면은 이때까지도 탐정소설은 장르 문학으로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챈들러는 많이 화가 난 것 같군요. 이번에 읽을 편지는 추리소설가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편지네요. 당시 탐정소설의 열렬한 팬이었고 챈들러와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리고 평론도 물론 썼던 제임스 샌도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You are certainly not without company in your wish that something could be done about the disadvantages of the red light segregation of detective stories from novels by the reviews. Once in a long while, a detective story writer is treated as a writer, but very seldom. However, I think there are a few very good reasons why this is so. For example, A. Most detective stories are very badly written. B. Their principal sale is to rental libraries which depend on a commercial reading service and pay no attention to reviews. C. I believe the detective story is marketed wrong. It is absurd to expect people to pay any more for it than they would for a movie. D. The detective or mystery story as an art form has been so thoroughly explored that the real problem for a writer now is to avoid writing a mystery story while appearing to do so. However, none of these reasons, valid or invalid as they may be, changes the essential irritation to the writer, which is the knowledge that however well and expertly he writes a mystery story, it will be treated in one paragraph, while a column and a half of respectful attention will be given to any fourth-rate, ill-constructed, mock-serious account of the life of a bunch of cotton pickers in the Deep South. The French are the only people I know of who think about writing as writing. The Anglo-Saxons think first of the subject matter, and second, if at all, of the quality.
당신은 평론가들이 소설과 탐정소설을 차별하는 행태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뭔가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탐정소설 작가도 어쩌다 한 번씩 작가로 대접받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첫째, 탐정소설은 대개 형편없이 쓰인 게 많아요. 둘째, 탐정소설의 주 판매처는 상업적인 독서 서비스에 의존하는 유료 대출 문고이고 평론엔 관심이 없어요. 셋째, 내 생각이지만 탐정소설은 마케팅이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탐정소설에 영화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거라 기대한다면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넷째, 탐정소설이나 추리소설의 형식은 그간 너무나 철저하게 탐구된 나머지 어느 날 작가들은 추리소설처럼 보이면서 추리소설이 아닌 글을 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유효하든 아니든 작가로서 근본적인 분노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 사류쯤 될까 싶은 구성도 엉망이고 진지한 척이나 하면서 저 멀리 남쪽에서 목화 줍는 무리의 인생을 다루는 작품에는 한 단락하고도 반이 넘는 정중한 관심을 쏟지만 반면에 추리소설은 아무리 잘 써도 고작 한 문단만 할애할 테니까요. 내가 아는 나라 중에 프랑스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작품을 작품으로 봐줍니다. 영국인들은 소재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야 뭐 작품성을 따지죠. 그 다음이라는 게 있다면 말입니다. 1944년 1월 26일 담정소설의 태생적 한계, 뭐 잘못된 마케팅, 그리고 평론가들의 장르소설에 대한 선입견, 장르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장르에 몸담고 있는 작가들, 이런 지적들 나왔었죠. 지금에야 뭐 본격 문학과 장르 문학의 구분이 많이 사라졌지만 뭐 장르 문학도 신생일 때는 서러움이 많았네요. 생각나는 게요. 영화 제목으로도 잘 알려진 펄프 픽션이라는 이 말이 챈들러와 같은 작가들이 썼던 하드보일드 탐정 소설들의 모태가 되었다는군요. 그런데 이 펄프 픽션이란 말 자체가 이 장르의 태생을 잘 알려주고 있죠.
네, 뭐 definition을 보면요. An inexpensive magazine printed on poor quality paper. 즉, 저급 재질의 종이에 인쇄한 싸구려 잡지를 의미합니다.
네, 실제로 192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는 이런 잡지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는데 챈들러 역시 이런 잡지에 자신의 작품을 기고했고요. 챈들러의 경우 빅슬립이 할리우드에서 영화화되기도 하고 그 자신이 뭐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기도 했지만 생전에 그렇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진 못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쓴 소설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있었던 작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예술로 존중받지 못하는 장르라고 해서 아니한 답습이나 도용을 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읽어볼 거는 그가 그 표절 시비에 대해 자신의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클리브 애덤스라는 이 친구 역시 펄프 작가였다는데 챈들러는 자신의 작품을 도용한 한 작가와의 소송에서 법정 소송에서 이긴 후에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하드보일드 탐정 소설의 창시자처럼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드보일드 탐정 소설은 말타의 매로 잘 알려진 대실 해밋이 창시했다는 언급을 하면서요. 그 관련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I did not invent the hard-boiled murder story, and I have never made any secret of my opinion that Hammett deserves most or all of the credit. Everybody imitates in the beginning. What Stevenson called playing the sedulous ape. I personally think that a deliberate attempt to lift a writer's personal tricks, his stock in trade, his mannerisms, his approach to his material can be carried too far, to the point where it is a kind of plagiarism, and a nasty kind, because the law gives no protection. It is nasty for two main reasons. It makes the writer self-conscious about his own work. An example of this is a radio program which ran the use of extravagant similes, I think I rather invented this trick, into the ground, to the point where I am myself inhibited from writing the way I used to. The second reason is that it floods the market with bad money, and that drives out the good. But none of these things can be helped. Even if I were granted the absolute power to stop such practices,
I doubt that I would know where to draw the line. For one must bear in mind that they can't steal your style if you have one. They can only, as a rule, steal your faults.
하드보일드 소설은 내가 고안한 게 아닙니다. 대실 해밋이 그 공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가져가야 한다는 내 생각을 숨긴 적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모방을 하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노력하는 유인원이라고 했듯이 난 개인적으로 작가가 기교, 자신의 글쓰기 수완, 자기만의 표현 기법, 소재에 대한 접근 방식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지나치게 멀리 나가다 보면 표절이라는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아주 고약한 영역이죠. 고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표절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자각하게 만들어요. 아주 과장된 직유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런 기법은 일부 내가 고안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표현을 쏟아내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 썼던 방식으로 쓰면 안 되겠다 라고 스스로 제한을 두게 되죠. 두 번째로 표절은 무가치한 것들만 시장에 범람하게 하고 가치 있는 것은 사라지게 만들어요. 어쨌거나 모두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지죠. 설사 내게 그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주어진다 해도 어디에 딱 선을 그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작가의 스타일까지 훔칠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작가에게 그럴 스타일이 있다면 말이지만 대개는 누군가의 결점만 훔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레이먼 챈들러 서간집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시카고의 Now였습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극성인 문제라 더 와닿는 이야기였죠. 이 표절에 관한 거는 뭐 현재 우리도 심심치 않게 겪는 그런 이슈잖아요.
네, 아마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고약한 분야라고 또 말을 하네요. 법으로도 뭐 어떻게 또. 자, 표절은 애초 그것을 처음 만들어낸 작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문화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작가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도둑질 할 수 없는 것이며 결국 그 도둑질을 시도함으로써 훔치게 되는 것은 그 작가의 결점만 훔치게 된다. 이것도 뭐 문화예술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뭐 도용을 당한 작가와 도용한 작가 간의 이해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해보면 무게감이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뭐 흉내 내보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 노력하는 네. 원시인처럼.
누구나 다 그렇게 네,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한다는 건 당연히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네. 자, 표절에 대한 챈들러의 단상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The law recognizes no plagiarism except that of basic plots. It is far behind the times in its concepts of these things. My ideas have been plagiarized in Hollywood, and I have been accused of plagiarism myself by a guy who said, "The Blue Dahlia was lifted from an original of his." Luckily, Paramount were in a position to show that his story never left the story department. Unconscious plagiarism is widespread and inevitable. Throughout his play, the Iceman Cometh O'Neill uses the expression "the big sleep" as a synonym for death. He is apparently under the impression that this is a current underworld or half-world usage, whereas it is a pure invention on my part. If I am remembered long enough, I shall probably be accused of stealing the phrase from O'Neill, since he is a big shot. A fellow over in England named James Hadley Chase, the distinguished author of No Orchids for Miss Blandish, which is half-cent pulp writing at its worst, made a practice in one of his books of lifting verbatim or almost verbatim passages from my books and from those of Jack Latimer and Hammett. He was eventually forced to make a public apology in the English equivalent of Publishers Weekly. And he also had to pay the legal costs of three publishers incurred in forcing him to this apology.
Legally, 기본적인 그 플롯을 베낀 경우를 제외하면 그 어떤 표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한참 개념이 뒤떨어졌어요. 할리우드에서는 내 아이들이 표절될 뿐더러 나 자신도 표절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쓴 시나리오 푸른 다알리아 이게 자기 작품을 도용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히도 파라마운트 사측에서 그가 쓴 스토리가 스토리 자료 부서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증명했죠. 휴, 무의식적인 표절은 만연해 있는 데다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닐은 그의 작품 얼음장수의 왕님에서 빅슬립이라는 표현을 죽음과의 동의어로 사용했죠. 그는 이 표현이 뒷골목이나 암흑가를 일컫는 신조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한데 사실 그 말 순전히 내가 만들어낸 말이었죠. 내가 먼 훗날까지 기억된다면 후대에는 내가 오늘의 말을 도용했다고 비난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거물이니까. 영국의 제임스 헤들리 체이스라고 미스 블랜디시라는 작품을 쓴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최악의 싸구려 소설에서 내 책이나 해밋의 책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서 아예 실습을 하고 있더군요. 그 사람은 결국 퍼블리셔스 위클리에 상응하는 영국 매체에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했죠. 뿐만 아니라 그 사과를 이끌어낸 세 군데 출판사에 법적인 비용을 물어냈죠. 챈들러는 소설 빅슬립에서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쓰인 그 빅슬립 이 표현을 만들어냈는데 이 말도 표절 시비가 있었군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챈들러는 결국 자신이 승리했지만 오닐이라는 사람이 후대에 기억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유명하니까 He's a big shot 이렇게 말한 대목에 그 아이러니가 있죠.
네.
오늘날 뭐 챈들러를 기억하는 사람은 있어도 오니를 기억하는 사람은 적죠. 기억한다 해도 챈들러 덕이고요.
네.
자 이번에는 챈들러가 도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작가의 스타일, 특히 챈들러 자신의 스타일, 챈들러의 스타일에 대해서 쓴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라가미 하루키가 그렇게 경배해 마지 않는 챈들러 스타일에 관해서 챈들러 자신이 한 대답이기도 하겠네요. 참고로 이 편지는 1949년 3월 18일 캐나다 잡지 뉴 리버티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서 그곳 기자 알렉스 베리에게 쓴 챈들러의 답장입니다. 이때 챈들러는 미국 샌디에고 라호야라는 바닷가의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What do I do with myself from day to day? I write when I can and I don't write when I can't. Always in the morning or the early part of the day. You get very gaudy ideas at night, but they don't stand up. I found this out long ago. I'm always seeing little pieces by writers about how they don't ever wait for inspiration. They just sit down at their little desks every morning at 8, rain or shine. hangover, and broken arm and all, and bang out their little stint. However, blank their minds or dim their wits, no nonsense about inspiration from them. I offer them my admiration and take care to avoid their books. Me? I wait for inspiration, though I don't necessarily call it by that name. I believe that all writing that has any life in it is done with the solar plexus. It is hard work in the sense that it may leave you tired, even exhausted. In the sense of conscious effort, it is not work at all.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re should be a space of time, say 4 hours a day at least, when a professional writer doesn't do anything else but write. He doesn't have to write, and if he doesn't feel like it, he shouldn't write. He can look out of the window or stand on his head or writhe on the floor. But he's not to do any other positive thing, not read, write letters, glance at magazines or write checks. Write or nothing. It's the same principle as keeping order in a school. If you make the pupils behave, they will learn something just to keep from being bored. I find it works. Two very simple rules. A. You don't have to write. B. You can't do anything else. The rest comes of itself.
매일 무얼 하며 지내냐고요? 쓸 수 있을 때는 쓰고 쓸 수 없을 때는 안 쓰죠. 대개 아침이나 이른 오후 무렵에 글을 씁니다. 밤이면은 무척 현란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지속은 안 돼요. 오래전에 그 사실을 깨달았죠. 작가들이 영감을 기다리지 않는 법에 대해 쓴 소소한 글들을 늘 보고는 있지만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숙취에 시달리든 팔이 부러졌든 그 사람들은 그저 매일 아침 8시에 자기들의 작은 책상에 앉아 할당량을 채우죠. 머리가 얼마나 텅 비었건 재치가 얼마나 딸리건 간에 그들에겐 영감 따윈 허튼 소리입니다. 찬사는 보내지만 그들이 쓴 책은 조심스럽게 피하겠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나는 영감을 기다리는 편입니다. 굳이 영감이라고 명명할 필요는 없지만요. 생명력을 가진 그들들은 모두 가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대단히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는 고된 글이지요. 의도적인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일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전업작가라면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는 글쓰기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글을 써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내키지 않으면 굳이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물구나무를 서거나 바닥에서 뒹굴어도 좋아요. 다만 바람직하다 싶은 다른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글을 읽거나 편지를 쓰거나 잡지를 훑어보거나 수표를 쓰는 것도 안 돼요. 글을 쓰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 것. 학교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 원칙이죠. 학생들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하면 심심해서라도 무언가를 배우려 하죠. 이게 효과가 있답니다. 첫째, 글을 안 써도 된다. 둘째, 대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나머지는 뭐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레이먼 챈들러 서간집, 난 어떻게 작가가 되었나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BMX Bandits의 That Summer Feeling이었습니다. 영감이라는 거는 이렇게 쫙 쥐어짜서는 나오지 않는 거고 때로 뭐 영감 하나만을 위해서 작가는 방전된 배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감이 오는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였나요? 짜는 게 아니라 추출되는 거다. 뭐 아까 그런 표현도 있었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챈들러 방식이라는 에세이를 썼다는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하루키가 그 1Q84에 관련한 어느 한국 문예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하늘이 무너져도 하루의 원고지 열매의 글을 쓴다라고 했거든요. 이걸 하루키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서로 방식이 완전히 다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네.
하루키가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열매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고요. 저는 그냥 하루에 열매 써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챈들러 방식에 성공한 거 아닐까요? 그 뒹굴뒹굴 하면서 그렇게 맨날
네.
접신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에
근데 우리 다 모두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네.
다 나름대로의 또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가도 작가마다 스타일의 차이는 다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빈둥거리는 것 같아도 영감을 기다리는 작가가 있는 반면에 또 직장인처럼 뭐 하늘이 무너져도 하루에 원고지 열매 글을 꼭 써야 한다는 그런 뭐 작가들도 있겠고요. 뭐 어떤 거든지 내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던
네.
아니면 뭐 직장인이나 공무원처럼 하시던 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이 시절의 레이먼 챈들러 그는 샌디에고의 해안가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풍경이 너무 좋아서 한 작가가 놀러 왔다가 울었대요. 많이 부러웠나 본데 정작 레이먼 챈들러 그의 반응은 심드렁했습니다. 가끔 놀러 와서 보는 풍경이 울 정도로 아름다울지는 몰라도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의 입장은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지긋지긋한 이유가 그 영감을 늘 기다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일까요? 어쨌거나 이제 챈들러 스타일에 관한 그의 편지 마지막 대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대목도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읽어보죠.
'I hate publicity, quite sincerely. I've been through the interview mill and I regard it as a waste of time. The guy I meet in those interviews masquerading under my name is usually a heel I wouldn't even know. I'm an intellectual snob who happens to have a fondness for the American vernacular, largely because I grew up on Latin and Greek. I had to learn American just like a foreign language. The literary use of slang is study in itself. I've found that there are only two kinds that are any good. Slang that has established itself in the language and slang that you make up yourself. Everything else is apt to be passé before it gets into print. But I'd better not get off on that subject or I'll be writing for a week.
난 매스컴에 관심이 싫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를 해왔지만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해요. 인터뷰에 내 이름을 달고 나인 척 나오는 남자는 대개 내가 알도 못하는 웬 비열한 놈이더군요. 나는 어쩌다가 미국 속어에 호감을 갖고 있는 지적 속물인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익히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미국 말을 마치 외국 언어처럼 배워야 했으니까요. 속어를 문학에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국감입니다. 나는 문학에 쓸만한 속어가 딱 두 가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어 속에서 스스로 자리 잡은 속어와 작가가 만들어낸 속어, 나머지는 인쇄되기도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낫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편지를 써야 할 테니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레이먼 챈들러 서간집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를 싫어하시는 챈들러 선생의 이야기였죠. 한마디로 자기를 왜곡한 기자의 글이 그대로 자기의 이미지로 굳어진다는 것이 그만큼 싫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네요. 아, 내일 밤도 레이먼 챈들러의 편지 계속 읽겠습니다. 아, 마들린 베이루의 The Summer Wind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의 이승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일린이었습니다.